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희가 짧은 구절이니까요. 함께, 오늘은 성경 공부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율법과 예언약에 관한 말씀을 살펴볼 때,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하고요, 그다음에 서신서의 가르침을 함께 연결해서 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텐데, 오늘 보면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즉, 율법과 선지자를 없애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가르치던 바를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이 율법과 예언약을 잘못 이해하여 가르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율법에 관한 내용도 우리가 너무 잘못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고 또 구약에 관해서 예언약에 관해서 잘못된 오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몇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과 예언약에 대해서 가르치시는가 이런 것을 좀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옛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세요. 옛것은 율법과 옛언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죠. 이 옛것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옛언약과 새언약의 관계, 어떻게 보면 구약과 신약의 관계죠. 그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예수님이 친히 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것을 올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옛언약과 새언약이 다 함께 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언약만 복음이 아닙니다. 옛 언약도 함께 하나 된 관계 속에서 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옛 언약을 올바로 이해해야 새 언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이 완전케 하시고 이루시기 위해 오신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24장 27절 그리고 44절에서 45절을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율법과 선지자가 나와요. 그리고 이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되었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 즉 모든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을 가리켜 증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약의 목적은 예수님을 가르쳐 증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 모든 구약 성경이 가르치던 바를 예수님이 완전케 하시고 다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보고자 하는 율법과 예언약이 가르치던 바를 친히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예언약과 율법이 다 예수님을 가르쳐 증거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구약이 다 예수님을 가르쳐 증거하고 있었다. 오실 예수님을 가르쳐 증거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런데 거기에도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모든 구약과 예언약과 율법이 나를 가르쳐 기록되었다고 하실 때에 우린 그저 예수님을 가르쳐 다 기록되었지, 오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었지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언약과 율법이 예수님을 가르쳐 증거하고 있었고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이 지나가고 신약이 왔고 예언약의 시대가 지나갔고 새 언약의 시대가 왔는데 그 중심 사건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구약과 신약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구약과 신약, 율법과 선지자와 우리 예수님, 그리고 예언약과 새 언약에는 하나 된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우린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데도 이 둘을 분리해서 보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표와 성취, 그림자와 참것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이 가르치던 율법, 선지자들의 예언, 그리고 모든 예 언약을 다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구약이 가르치던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신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새 언약의 시대, 신약 시대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 인정해요. 다 안다고 하고. 그런데 마치 예수님이 아직 오셔서 성취하지 않은 것 같은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참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구약 없이 신약이 있을 수 없고, 신약 없이 구약만 있을 수 없습니다. 율법과 옛 언약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 예수님이 성취하실 새 언약의 현실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옛 언약과 율법 또한 예수님이 성취하신 새 언약과 분리되어서 이해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어느 한 구절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현실로 비추어서 풀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가 다르고 신약의 메시지가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개혁신앙에서 믿고 있는 중요한 그 가르침이 있어요. 언약신학이라는 거예요. 이 커비넌트 테올로지. 우리 개혁신앙은 모든 성경을 하나의 한 언약으로 봐요. 그 언약이 구약에서는 예언약으로 들어갔고 새 언약에서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새 언약으로 드러나는데 한 언약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예언약과 새언약, 구약과 신약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율법과 예언약은 그것도 복음이기는 했지만 그림자와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임하고 구약이 가리키던 참것 실체가 오면 그림자와 예표는 다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주목하여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따라서 새 언약의 백성들이 아직 구약 시대에 사는 것처럼 예수님과 천국이 임하지 않은 것처럼 예표와 그림자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며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7절에 Matthew chapter 9 verse 17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죠.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새 언약을 옛 언약에 넣을 수는 없다는 거죠. 새 언약은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천국 복음에서 올바로 이해가 돼야 되고요. 새 언약의 백성들의 삶은 옛 언약의 부대에 넣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새 언약, 예수님이 이루신 새 언약 안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 우리 삶에 어떤 현실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어떠한, 영광의 현실을 이루실 것인가를 올바로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 옛언약과 새언약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해야 되고요. 그 안에서 우리 삶의 현실, 우리 삶의 위치를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다 이해되는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길 때를 들여다보면 이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새언약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여전히 옛언약의 시대 때에 가나안 땅에서 주어진 것과 같은 이 땅의 복을 구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의 축복을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왔기 때문에. 천국에 속한 자가 여전히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인 것처럼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옛언약에는 행위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 옛언약의 행위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으로 마치 상과 벌, 축복과 저주가 임하는 것 같은 원리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원리는 다 지나갔어요. 왜?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으로 다 상과 축복만 받아주셨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초대교회 때는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할례를 받고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남아 있었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의 현실을 부인하는 큰 죄라는 거예요. 복음을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시대 때를 보면 거짓 사도들이 전하던 바가 이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유대주의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새언약의 시대에 여전히 옛언약의 메시지를 함께 섞어서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이 그 당시는 조금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옛언약과 새언약의 시대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연결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의도는 너무나 불순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가르쳐서 뭐라 그랬죠? 복음의 원수, 사단의 압제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그 가르침에 있어서 그와 같은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슬쩍 함께 섞어서 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가 않다는 거죠. 정확히 봤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이 천국 복음인 것처럼 들리지만 복음의 원수 같은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를 보면 여전히 구약의 예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여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으로 믿음을 확인하게 하는 것.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부인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은 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은 게 되고 아무것도 이루시지 않은 게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지 않은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왜 이렇게 옛언약과 새언약의 가르침을 분명히 성경에 주셨는데도 왜 여전히 섞어서 전하고 세상과 천국 복음이 같이 전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성은 자꾸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고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세상 영광을 쫓아가려는 뿌리 깊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고 옛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죄성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복음을 육체 자랑과 세상 영광으로 전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육체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잘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것 같이, 그리고 세상의 영광으로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옛언약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볼 텐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의 참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시고 다 이루기 위해 오셨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율법과 예언약을 완전케 하시고 이루기 위해 오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를 세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율법과 선지자 혹은 율법과 예언약을 완전케 하셨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모든 구약이 부분적으로 증거하던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시다는 뜻은 율법과 선지자는 부분적인 하나님의 특별 계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완전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가르치고 예표하는 부분적인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 이제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 이제는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본체고 완성이었다는 거죠. 계시라는 것은 뭐죠? 계시, revelation.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알려주시는 방편이죠. 그래서 구약은 부분적인 계시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그 구원에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드러내시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본체셨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우리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려주셨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요? 율법이 증거하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리고 우리를 향한 기쁘신 뜻. 로마서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이시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랑으로 또 완전한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요구하시는 그 계명도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거룩하신 뜻, 사랑의 계명을 구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계명이 구약에서도 주어졌지만 완전하게 주어지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그 사랑의 계명을 처음 어디서 볼수 있냐면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떻게 알려주셨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계명을 통해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더 풍성하게 드러나죠. 출애굽 구원 후에는 어떤 계명을 중심으로 이 계명을 알려주셨죠? 십계명이에요. 이 10가지의 계명과 더불어서 모든 율법을 통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해야 되는 그 계명을 이제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들에게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보다 시내산에서 예언약의 율법을 통해 좀더 점진적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거룩하신 성품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본질은 같아요. 사랑이라는 본질은 같지만 구원 역사 속에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뜻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는데 그러던 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가 완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내가 율법과 선지자, 즉 모든 구약, 모든 옛언약을 완전케 하기 위해 왔고 모든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어디서 여기서 이게 드러나느냐?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참 사랑이시라는 것. 그리고 을 온전히 드러내셨고 이제 예수님이 구원하신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완전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을 주시죠. 새 계명이란 새 언약의 계명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옛 언약, 구약의 계명과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구약의 부분적으로 알려주신 계명들이 완전히 성취되어 드러난 그런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 계명이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5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순종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완전한 계명을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그 계명을 순종하라고 주시는데 어디에서 그걸 완전히 드러내셨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전히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시고 우리에게도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지를 완전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돌판에 쓰여진 말씀을 가지고 이대로 해라고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그와 같이 우리가 받은 걸 가지고 하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과 예언약의 계명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완전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십니다. 이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알고 누림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새 언약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돌판에 쓰여지지 않냐고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 후서 3장에서 볼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이제 새 계명을 쓰셨다 그래요. 이것이 완전케 된 율법과 옛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완성되었고, 그래서 이제 또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기 위해 왔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완성되었다는 말씀으로 보면 어떤 의미를 우리가 또알수 있느냐? 더 이상의 특별 계시는 없다는 거죠. 이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율법과 옛 언약에서 이제 더 이상의 특별 계시는 없다는 것. 예수님이 율법과 옛 언약의 완성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오셨다는 것. 그래서 새로운 계시를 주장하고 따라가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옛 언약을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은 모든 율법과 옛 언약이 예표하고 가리키던 참것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에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는 뜻하고는 좀 다른 의미예요. 구약이 예표하고 가리키던 것을 성취하기 위한 참것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 성경을 여기서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전체 신구약 성경을 예표와 성취, 그림자와 참것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약에 제사가 있으면 그 모든 제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바치실 영원한 속죄 제사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구약의 모든 희생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구약의 성전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실 천국 성전을 가리키고 있고,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직분을 가리키고 있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가리키고 있었고,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열방들과의 전쟁을 하는 것은 영적인 예수님이 싸우실 사단과의 전쟁을 보여주고 있고, 가나안 땅에서 맛보았던 이 땅의 세상 축복은 예수님이 이루실 천국 축복을 가리키고 있었고, 구약의 모든 절기들, 모든 그런 예법들도 예수님이 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완전히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수도 없이 이러한 하나된 복음을 신구약, 옛언약과 새언약의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것이 오면, 참것이 와서 예표와 그림자를 완전케 하고 성취하여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옛 언약의 선지자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고 다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참것이 왔으면, 실체가 오면 예표와 그림자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다 했다는 거죠. 그 역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섞이거나 함께 할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가르치고 있었고, 성취되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배워야 되지만, 참것이 왔으면 예표하던 것은 지나가야 합니다. 옛것들이 사라지지 않으면, 새언약의 영광을 가려우는 것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아직도 옛언약의 예표와 그림자 수준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참것이 왔다는 것, 실체가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을 부인하는 게 돼버려요. 특별히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가지고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이 말씀을 분명히 전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상과 천국을 서로 섞어서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복을 누리고, 천국도 가고,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죄인들은 그러한 메시지를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을 쫓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자꾸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도. 새 언약을 전해도 옛 언약과 같이 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은근히 예수님 복음도 전하다가 구약을 가서 구약만 가지고, 아, 봐라. 이렇게 하나님 복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받는 것도 같이 전한다는 거죠. 천국도 미래로만 봐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얻는 것을 같이 원한다는 거죠. 지금도 내가 천국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천국은 죽어서나 가고, 여기서는 여기서 잘 되는 게 복이지. 그리고 사실 그런 의미로는 천국도 왜 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던 거더 많이 누리고 싶어서.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비약해서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더 완전하고 더 나은 것,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 오셨고, 영원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고, 영원한 아들의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 오셨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바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질 것과 바꿔먹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처럼? 누구처럼? 에서처럼. 세상의 죽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기업을 다 버린 그 모습으로 갈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천국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 천국 영광의 현실이 믿어져야 세상의 영광을 헛된 것으로 여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을 주는 복음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에서 예수님이 완전케 하시고 다 이루신 현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억지로 되지가 않아요. 저희가 이런 예를 많이 들었었죠. 사실 예전에 굉장히 많이 했던 말인데, 썩은 사과만 쥐고 있으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살려고 하죠. 그런데 정말 새롭고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새로운 사과를 주면, 썩지 않은 사과를 주면, 그때서야 썩은 사과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의 의미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의 복음은 그러한 것입니다. 새 언약의 영광을 붙드는 게 되면, 옛 언약의 영광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구원의 현실을 누리는 자가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이 다인 것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그런 씨름이 있겠죠. 죽을 때까지. 그러나 자꾸자꾸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세 번째로 또 다른 의미를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고 특별히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것은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뜻으로 볼수 있다는 거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한 순종이죠. 그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과, 율법이 사실 요구하는 완전한 순종은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죽기까지 완전히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완전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율법의 정죄까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정죄까지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시키셨죠. 우리가 잘 알듯이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 없이는 참 구원은 없어요. 죄사함만 받았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죄사함 받은 거하고 의롭다함을 입는 거를 구별해서 자꾸 생각하게 돼요. 많은 분들이 죄사함 받은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의롭게 되어가는 것은 나에게 달렸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죄사함을 예수님의 피로 받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얻으신 의까지 내가 오직 은혜로 얻어야 영원한 천국 구원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거죠. 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인들은 절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능력이 없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죄 가운데 하나님의 원수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했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율법 아래 나셔서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하여 이루어 주셨어요. 율법의 요구가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돼요. 죽기까지 우리의 죗값을 치러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율법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과 순종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죠. 그래서 오직 은혜로 우리도 모든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들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그리고 천국 기업까지 무르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걸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 그래서 율법 아래 나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셔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율법과 예언약을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는 또 다른 의미로 볼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모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 아들들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천국 소망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율법과 예언약을 완전케 하여 율법의 요구를 너희들의 자리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분명한 구원의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죽음까지도 이기며 천국을 향해 들어갈 자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세 가지의 현실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과 언약을 완전케 하시고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모든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특별 계시의 본체셨다는 것.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예언약이 예표하고 그림자로 가르쳤던 것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 세 번째로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자리에서 다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모든 율법과 예언약을 완전케 하시고 다 이루셨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뭐냐 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대신 다 순종하시고 뭐다 이루셨다면, 우리는 이제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일까요?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구약의 그 예법들, 뭐그 뭐죠? 제사법들, 뭐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그 예법을 행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고 십자가 사랑으로 온전히 드러내신 도덕법은 우리 천국 백성들의 삶의 법칙으로 주셨어요. 이 땅에서부터 그 율법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에 가서 완전한 사랑의 율법으로 살아가라고 여기서부터 순종하라고 주신 율법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 이제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고 살자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뜻은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다는 뜻이지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 율법을 무시하고 살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반법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할수 없는 죄인들이라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들면 되고 따라서 율법을 순종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행위를 자랑하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러한 반법주의는 절대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 반법주의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의 율법으로 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인 사랑의 계명을 더 열심으로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완전케 하기 오셨다, 이루시기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그치지 않았고요.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세요. 참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해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삶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이루심을 굳게 붙들고 감사함으로 더욱 예수님 닮은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기를 열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바울 서신만 있지 않고 야고보서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기독교,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보았죠? 그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세요. 진짜 살아있는, 열매 맺는, 믿음은 정말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고 하시고요. 그걸 누구하고 비교하시죠? 마귀하고 비교하세요. 마귀도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대요.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 뜻도 알아. 순종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가운데도 이런 죄의 습성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우리가 변명을 많이 하게 된다고요. 어떤 변명일까요? 어차피 나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인데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나는 어차피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이고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죄 은혜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불순종을 정당화하고 변명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데 이용하고 내가 나태하고 게으르며 살아가고 은혜의 방편조차도 사용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는 게 맞는 걸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가 정말 간절히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편인 은혜의 방편들을 정말 부지런히 사용해야죠. 기도하면서. 은혜를 주세요. 라고 매달려야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와 안타까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는 꼭 열매가 온다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데 대한 깊은 통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간절히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요. 더욱 말씀으로 와야 되고요. 더욱 주님과 교제 나누는 삶으로 와야 되고,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수 없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닮은 삶, 예수님이 온전케 하신 천국에 속한 삶을 증거하고자 갈망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더 말씀도 보고 은혜를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 그런 것은 행위 자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심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분명히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하셨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방금 드린, 우리가 나눈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처럼 낮아져 섬기라. 그 자유를 가지고 더욱 하나님 계명을 순종하래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삶에서 적극적으로 형제들을 향해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증거하는 바, 우리에게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다 이루어 주신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이것을 이루어 가시고요. 천국에서 완성될 우리의 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다는 거죠. 천국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모습으로 아들로 살아갈 것을 확신으로 바라보며 더욱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 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결해서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구약의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가지고 어떤 삶으로 우리가 정말 적극적인 순종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예언약과 새언약의 관계, 구약의 율법과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사랑의 율법과 이제 같이 연결해서 좀몇 시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예언약과 새언약의 관계를 좀볼 거예요. 그렇게 좀몇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질문 있으면 끝나고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작정하신 그 작정을 따라 모든 율법과 예언약을 다 완전케 하시고 이루시기 위해 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온전히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까지 온전히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약의 예표와 그림자를 다 성취해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구약의 율법을 다 순종하여 주시고 율법의 정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심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들로 우리를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 더욱 감사함과 찬송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기쁘게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